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요즘 인터넷은 그 발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 인공지능과 지능처럼 발달을 해서 설교를 이 5대 솔라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책만 찾아본 게 아니라 구글도 찾아보거든요. 구글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인터넷 들어가서 막 찾아요. 찾아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두 주, 석 주 전부터 제가 찾았던 것에 무슨 기록이 남았는지 흔적이 남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막 뜨는 거예요. 막 뜨는데 예를 들면 더 파이브 솔라잖아요. 지금 5대 오직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교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막 뜨는데요. 어떤 게 하나를 떴냐면 티셔츠가 뜬 거예요. 이게 티셔츠를 디자인을 했는데 여기에 다섯 개의 솔라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냥 글씨만 써있었어요. 글씨만 이제 솔라 피데, 솔루스 크루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러면서 쭉 써 있는 게 나왔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미지를 다운을 해가지고 한국에 저하고 이제 신학회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다들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디서 구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사니까 베네핏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렵게 구해도 저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디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수십 개의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찾았던 거는 글씨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세시대 때 이렇게 십자군 그 군사들이 쓰고 있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긴 칼. 그 칼이 딱 찍혀져 있어가지고 옆에 솔라 스크립트라 칼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도 있고요. 종류별로 있는데 하나 눈에 이렇게 탁 띄는 게 있었어요. 그 티셔츠에 이렇게 색깔로 잘 예쁘게 디자인이 된 게 있어서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 19불 95전 플러스 택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금 20불이 넘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성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 5 솔라가 끝나는 날 제가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개의 솔라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게 괜히 흥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볼까요? 앞에 정리해놨는데 같이 우리 라틴어는 읽지 말고 한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국에 있는 그 밴드의 신학계 밴드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이 다섯 개의 그 솔라가 오직이라는 교리가 순서가 따로 있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이랬는데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깊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짧은 소견으로는 순서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찾아가면 그 성경은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그 설교 원고에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다섯 개의 솔라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맨 위가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들어가 있고요. 맨 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 다섯 개를 우리 신앙에 마치 큰 기둥과 같이 꼭 간직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로 우리가 먼저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세시대 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 이 단어, 이 명칭을 가지고서는 정면으로 중세 교회와 더불어서 충돌을 합니다.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는 선행이 동반되어야 한다. 근데 이 선행은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선행은 무엇인가 하면 미사예요. 미사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성례예요.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의 성례, 세례와 성찬식을 갖고 있지만 천주교는 일곱 개의 성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례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성찬식은 반드시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 포함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소리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된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은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justify 되는 것을 방법은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by faith alone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줄이는지 아시죠?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네 글자로 지를 수가 있어요. 시작을 이로 시작을 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인데 이 오직 믿음과 이신칭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은 이신칭의를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정리를 해놨죠.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끝.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직 믿음의 의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습니까? 예, 많은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건, 그 사실, 그 역사, 그거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가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구원해줬어, 오케이, 됐어, 끝. 그게 아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여러분 기계 중에 중장비 중에 포클리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가서 딱 집어가지고 옮겨놓는 거. 그런 포클리프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서 허적이고 있는데 우리를 딱 집어서 건지시고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바로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인의 상태였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 정도는 괜찮죠.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땡땡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똑같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땡땡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받아야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예요.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not fair.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가 뭘 얼마나 어떻게 죄를 졌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따지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디로 임하게 되는가 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지면 다 심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끄집어내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잘 살았습니까?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다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해줄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솔루션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솔루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처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교실에 가면 정면에 이렇게 그 튤립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글을 써 놓았잖아요. 그 중에 맨 위가 뭐냐면은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써놨어요.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심판을 걷어가시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심판, 그 저주를 받을 만한 대속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만 놓고 봐도 613개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613개의 모든 계명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613개 너무 많아서 대답이 안 나오세요? 그냥 10계명 갖고 이야기할까요? 10계명만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단 한 개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인간 중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저주를 인간이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다, redeem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 주신 방법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모세오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알고 예언한 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당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성경에서 표현하신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 아예 앞에 자막도 안 만들었어요. 제가 앞을 시작하면 여러분 다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이라는 말은 this much라는 말이에요. 이따만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이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을 어디다가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이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야 여기 있어. 그리고 레드카펫 깔고 오신 게 아니에요. 3장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다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포장지를 잘 싸가지고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던진 거예요. 그냥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 없이 voluntari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저주를 안 받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은퇴를 하면 저희 아들 딸이, 전 이제 남매가 있잖아요. 저한테 약속한 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저의 드림카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임프레스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차가 있어요. 세일스포스 때문에. 그게 뭐냐면 콜벳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사준다고 약속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이게 각서를 안 써, 안 받아갖고 조금 이렇게 두렵기는 한데 제가 은퇴를 하고 뭐 어떤 차가 됐든 차를 사주면 거기에 라이센스 플레이트 이름을 딱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제작하고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제 트레이드 마크니까 쓰지 마세요. 좋다고 또 가서 먼저 쓰지 마세요. JN1406.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수 없다.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둘째, 오직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 나는 본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쌉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믿으면 내 마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믿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7분 동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얻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면 얻게 되는 리워드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오직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절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내가 연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살면 절대로 꽝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려온다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주고 사온다든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로 imputation 하는 거예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어라고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보자기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우리들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는 거예요. 속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imputation,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절대로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정결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혼자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적이라는 단어 잊으면 안 돼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예요. 아멘. 이거를 이렇게 칼빈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학교에서 적어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으로 하기도 하고 선택 과목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요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신정 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기독교를 주창을 하고 하고 그리고 단순히 믿음과 교리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생활까지도 다 담았어요. 그래서 볼륨이 3개예요. 3권이에요. 방대한 분량이에요. 거기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랬어요. 의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말은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이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받으심,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영접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맨 마지막 말. 이 칭의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라고 칭함 받는다. 그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Justification이거든요. Justify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능하다. 의가 전가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풍성하게 덮여져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고 완전한 희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거든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같이 읽겠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다가 일단 써놓으시고 집에 가셔서든지 시간 있을 때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밑줄 그세요. 동그라미 땡 치세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Harmless, spotless라고 얘기하잖아요. Sinless,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던지신 거예요.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여러분, 놀부 대신에 흥부가 가서 곤장 맞고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흥부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 너 죄 없는 거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네가 희생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택한 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네가 달려야 되겠다. 그런데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스티커 하나씩 주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 둘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그래서 100개 모으면 마치 종이약 100개를 접으면 뭐 소원 성취하듯이 스티커를 하나님으로부터 100개 받으면 상장을 100개 정도 받으면 우리가 구원 받는 거냐고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레이블링을 해주신 거예요. 타이틀을 붙여주신 거예요. 명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퓨테이링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엄청나게 기가 막힌 비유로 하셨는데요. 바로 옷, cloth,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임금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중간에 이야기는 다 자를게요.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들어가려면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옷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임금이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 하고 있을 때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정도 갖고는 뭐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자기 자신의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래 너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임금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인들을 불러댑니다. 불러서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그래갖고 내쫓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을 비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내 옷 갖고는 못 가요. 나의 공로 가지고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의 옷을 입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워커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가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겨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모든 삶에 늘 성령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